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님 인생 그 공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5,000명을 먹이신 일일 것입니다. 그때 군중의 인기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별의 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군중을 피하시고 제자들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그냥 바다로 저녁에 그냥 내보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또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군중이 모르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죠. 제자들만 탄 배가 엄청난 풍랑에 휩쓸립니다. 대부분 어부들 출신이라서 물에 익숙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공포에 질릴 정도로 아주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고생하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죠.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그들의 두려움도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 뜻하지 않은 풍랑에 휩쓸려 패닉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죠. 그가 오시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가 오시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죠. 담대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같이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오셔야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날 제자들은 낮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밤에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마 제자들의 믿음이 새로워졌을 것이에요. 업그레이드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밤새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날이 밝았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서 바다 건너편이 갈릴리 호수 동쪽을 의미하죠. 거기에 무리가 서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 예수님은 타시지 않고 또 제자들만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전날 밤에 이 무리들은 전날 밤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위로 오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은 보지 못했거든요.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근데 반대편 디베라에서 배들이 무리가 있는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신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이 배들이 이때 왜 그곳에 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무리는 이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어제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셨던 그곳에는 안 계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간 거죠.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질문합니다. 언제 여기 오셨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간반에 무리를 거르시는 그 기적, 엄청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을 베푸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얼핏 보면 그렇지만 이들은 열심히 이것저것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분주하게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밤중에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다, 일하시고 계셨다. 둘째,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 무리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자들로 보입니다. 아마 요즘 교회 같으면 이 정도 열심을 보이는 신자들이면 아주 교회에서 칭찬하고 직분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은 이 동기가 불순한 이 욕심을, 이 열정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언제 여기 오셨냐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일단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셨다면 사실 군중의 인기를 아주 증폭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했겠죠. 그런 스펙테클한 업적을 그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인기를 의식하셨다면 처음부터 무리를 걸으실 때도 한밤중에 제자들만 보게 걷지 않으시고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게 걸으셨겠죠. 그러나 군중의 그 인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 기적은 오직 한밤중에 제자들을 위해서만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행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무리를 거르신 기적은 아예 언급도 안 해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적은 언급도 안 해주시고, 대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군중을 좀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어로 보면 miraculous signs,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표적,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어제 보이셨던 5천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감탄을 하면서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렇게 먹고 살 걱정을 안 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먹고 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계속 그렇게 고픈 배를 채워주실 것, 아니 더 많은 것들로 먹여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말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할 것 같았어요. 사람에게는 기적이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기적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로 인도하는, 하늘나라의 메시지로 인도하는 영적인 오프닝인데 사람들은 그걸 결론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하루 종일 이것저것 수소문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좋아하죠. 아, 집회도 자주 나오고 열심히 이 사역 저 사역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열정을 기특하다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왜 그토록 나를 찾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긴 열정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종처럼 자기 원하는 것 계속 채워주는 요술방망이 취급하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찌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계속 채워주다 보면 영이 병들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예수님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인생을 바칠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내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사역하는 거, 헌금하는 거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한테 투자하면 반드시 나한테 리턴이 이익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성공을 이룩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욕심의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27절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인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력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대가를 바라고 일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한테 아주 다루기 쉬운 밥이 돼버리죠. 마귀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주면서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자기가 부리는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할 뿐 결코 그들의 영혼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함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험이 이 시험이었어요.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여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물질의 보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자, 예수님이 먹여주십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름 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100% 하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다가는 인생이 맥없이 무너진다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 열심히 사는 그 동기가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사막의 방랑자처럼 지치고 허무해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 좀 미련이 남았어요. 28절에서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of God requires?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지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질문이 영생하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무엇을 일한다는 그 말만 딱 캐치했어. 예수님은 일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일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설교했더니 그럼 교회 어떤 부서에서 일할까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사역을 하건 그러니까 안내팀에서 하건 CS를 하건 주일학교를 하건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교회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그 공양미 상백서 그 개념이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걸로 갚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쁜 짓을 이만큼 했으니까 좋은 짓을 이만큼 해서 상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 하는 세상적인 논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크레딧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하십니다.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the work of God,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들은 무엇을 할까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 그들의 관심은 온통 기적에 가 있었지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지 예수님의 인격을,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것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기적은 결코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마술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기식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기적을 행할 때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면서 그 선물을 통해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선물만 받아 먹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각을 고쳐주신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를 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마귀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서 내 가슴에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과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은 단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걸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죠. 못할 것이 없죠. 오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의 헛된 그 군중의 헛된 열정이 아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헛된 열정과 욕심으로 교회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